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원산 인근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1분부터 4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서 마양도 방향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2월과 5월 9일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KN-01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KN-01 단거리 미사일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북한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평양 북방 서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 기간에 현재 개발 시험 중인 300mm 방사포를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유럽과 일부 발틱 국가들의 중화기와 군사용 중장비들의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화기와 중장비 배치를 검토 중인 나라들은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인 이들의 중화기들이 배치되는 것은 과거 냉전 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이 동유럽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방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미 국가안보국의 기밀문서들을 해독했다고 영국의 유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는 러시아 정부가 스노든이 빼돌린 100만 건 이상의 기밀문서들을 해독한 뒤 영국 정보요원들에게 현지에서 철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선데이 타임스는 기밀 정보들이 해독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던 정보요원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벌여온 활동은 중단되고 요원들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 반무장 조직 ISIL은 이라크 북부 바이지 부근 연쇄 자살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여기에 여러 국적의 조직원들이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오늘 전날 공격에 독일, 영국,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출신 조직원 4명이 동시에 순교했다면서 공격에 쓰인 검은색 차량 옆에 이들이 나란히 선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앞서 어제 알하자즈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이라크 군인과 경찰, 시아파 민병 대원 등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 군과 민병대는 최대 정유도시이자 바그다드와 모수를 잇는 요충지 바이지를 두고 ISIL과 수개월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대형 병원이 결국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삼성서울병원 측은 오늘 응급실 진료와 입원을 전면 제한하고 수술도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또 감염된 모든 메르스 환자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병원 직원의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정부 보건당국이 병원 측에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현재 한국에서는 모두 145명이 메르스에 감염됐으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남아공 당국이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CC는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두 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 2003년 다르푸르에 군대를 파견하고 아랍민병대를 무장하도록 지원해 전쟁 범죄와 인종학살 범죄를 저지른 혐의 때문입니다. 유엔은 당시 폭력 사태로 30만 명이 사망했으며 2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걷고 싶은 날, 그냥 걷고 싶은 날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마음껏 생각하기 위해서죠. 날씨가 좀 풀리니까 걷고 싶어지잖아요. 걷다 보니까 그리운 사람들 얼굴이 지나가네요. 이럴 땐 더 걸어봅니다. 그리고 추억에 빠져보는 거죠.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립니다. 린이 부릅니다. 그리움만 쌓이네.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갔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정말 몰랐었네.
라디오 무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지수를 살짝 올려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음악 방송입니다. 가요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그리움에 대해서 잠깐 운을 띄워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난 그대가 그립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보고 있는데도 그리워할까요? 간혹 이렇게 정말 절절히 사랑하는 그런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세상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요즘 워낙에 세상이 각박해지고 또 사랑이란 진정한 의미가 좀 퇴색해가는 세상이라 정말 순수하게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에게 충실한 어떤 부부관계나 그런 인연이 있을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미국의 90대 노 부부가 68년 동안 해로한 뒤에 같은 날 손을 잡고 행복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플로이드 하드윅이라는 할아버지와 또 바이올렛이라는 예쁜 이름의 할머니였는데요. 사망 당시 나이가 90세와 89세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는데요. 남편이 먼저 숨지고 5시간이 지나고서 아내가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지난 1947년 8월에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칠면조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요. 결혼 당시 사진을 보니까 영화배우만큼 정말 예쁘고 곱더군요. 이 두 부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었던 플로이드가 해군 복무 중에 휴가를 얻어서 잠시 집에 와 있는 동안 한 파티장에서 바이올렛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플로이드는 군에 복귀하고서 매일같이 바이올렛에게 연애 편지를 띄웠고요. 플로이드가 전역한 뒤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두 부부는요, 지난 1월에 갑자기 노환과 또 신장염 등이 겹쳤는데 아예 침실에 간병 침대를 붙인 채 지내왔다는군요. 두 부부의 딸은 부모님이 평생 서로에게 헌신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같은 날 돌아가셨겠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두 부모를 동시에 떠나보냈지만은요, 왠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더 좋은 세상으로 떠나셨을 거란 마음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노래 더 듣겠습니다. 김종국이 부릅니다. 편지. 계속해서 권진원이 부릅니다. 진심.
술은 인색해 사랑한단 말도 지금껏 아꼈나 봐요 다 주고 싶은데 두 손이 초라해 자신 없는 마음이 자꾸 자랐나 봐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많이 모자라서 좀 더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 많이 외로웠을 텐데 불평한 마디
라디오 무대 가요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의 강원도 횡성의 산골 마을에요.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98세 남편, 89세 아내였는데요. 동화 속의 나무꾼처럼 튼튼하던 남편이 어느덧 기력이 약해지고 밤새 기침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후에 부인은 집 앞 강가에 앉아서 말없이 강물을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과 수시로 건너오고 건너가는 강이 남편이 자신을 홀로 두고 먼저 건너가게 되는 강이 될 거란 생각에 이르는데요.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었죠. 조그만 강이 흐르는 강원도 횡성의 아담한 마을에 살았던 두 부부. 89세 소녀 감성의 할머니, 98세 로맨티스트 할아버지. 이 두 분은요,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요,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였습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서 서로 머리에 꽂아주고요,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도 치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면서 장난도 치고요,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는 참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였는데요. 자녀들은 장성해서 다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강아지를 묻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이 점점 약해졌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마당에 점점 더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친구를 잃고 홀로 남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 한국 방송의 한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을 다시 구성해서 기록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제목은요, 이 고조선의 시가인 공무도화가 중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시가를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니마, 니마, 내 니마, 물을 건너가지 마오. 니마, 니마, 내 니마, 그 예 물을 건너시네. 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아, 가신 님을 어이할꼬. 이 본래 공무도화가의 어원은 이렇다고 해요. 조선시대에 이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손질하고 있을 때 머리가 새하얀 미치광이 사나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면서 강물을 건넜습니다. 이 사내를 뒤쫓아온 아내가 그를 말리려고 했는데요. 때는 늦어서 그 미치광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그의 아내는 남편을 안타깝게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울다 문득 갖고 있던 이 현악기 중에 하나인 공후를 타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지었는데 바로 이것이 공무도하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슬펐는데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아내도 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한 이 뱃사공인 광리자고는요.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요. 마디마디 구슬펐던 노래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광리자고의 아내인 여옥은요. 어느새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 걸렸던 악기인 공후를 끌어안고 그 노래를 바탕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연주를 들은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옥은 이웃에 사는 여용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줘서 점점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바른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김춘수 시인의 강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가죠. 조수미가 부릅니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어서 슈퍼주니어의 행복 듣겠습니다. 조수미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이 노래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그리스의 한 젊은 독립군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돌아올 기약 없이 카타리나로 떠난 님을 기다리는 여자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음악은 사실 1967년에 그리스 전역에서 연주가 금지됐는데요. 이 작곡자가 군사 재판에 회부돼서 투옥까지 됐고요. 쇼스타코비치, 레너드 번스타인, 해리 벨라폰테 같은 음악들이 발벗고 나서서 구명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그리스의 음악가인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요, 1970년에 석방돼서 파리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애수와 아련한 슬픔이 배어 있는 음악인데요. 애잔한 선율로 카타리나로 떠나올 줄 모르는 청년 레지스탕스 여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매일 기차역으로 나가는 여인의 슬픈 사랑 노래를 그렸습니다. 또 독재에 맞춰 싸우다가 죽은 친구를 슬퍼하며 만든 곡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라디오 무대 가요편 듣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의 대학가 화장실에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저도 이 SNS,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인 이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이런 이 SNS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인증 사진이 올라옵니다.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 남들이 봤을 때 와, 맛있겠다. 와, 좋은 데 가서 좋겠다. 와, 좋은 시간을 보내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런 사진에는 부러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 이른바 혼밥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려서 호기심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화장실 칸에 홀로 들어가서 변기에, 창틀 위에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놓고 밥을 먹는 모습을 올려놨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음. 대학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점심을 해결하는 게 고역이군요. 다들 함께 먹으러 가는데 혼자 먹자니 남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화장실에서 밥 먹기. 최대한 사람이 없는 건물을 신입생 때부터 탐색해뒀습니다. 일단 도시락을 먹고 난 후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나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앞으로 제 점심 식사를 매번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혼밥족들은요, 혼자 먹을 때 남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 몰래 먹으려고 화장실을 택한 거죠. 어찌 보면 처량한 신세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 게시판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한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은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랑 같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혼자서 빨리 밥 먹고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활용해서 다시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홀로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의 혼밥족은 요즘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참 취업이 어려운 취업난 속에 멋진 경력을 쌓느라, 이력서에 쓸 멋진 스펙을 쌓느라 친구 사귈 시간도 부족하고 또 친구가 몇 있다고 해도 다들 바빠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밥은 아무리 바빠도 여럿이 먹는 게 맛있죠. 이 때문에 최근 대학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밥 친구를 구한다는 게시글도 자주 올라옵니다. 밥뿐만 아니라 같이 돌아다닐 친구분을 구합니다. 밥 친구 구해요. 밥 친구 구함. 이런 글인데요. 세상살이가 바쁘지만 이 밥 정이 늘 고픈 바로 이것이 2015년 한국의 학생들의 모습이라는 글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도 종종 혼자서 식사를 하지만 그게 그리 외롭진 않은데요. 외롭지 않은 이유는 고개를 들면 또 둘러보면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한끼 식사는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유희열의 노래인데요. 김동률이 불렀습니다. 너의 바다에 머무네.
철지른 플래카드 덤빈 가게 팔아서 잘 지냈냐고 인사를 건네. 그 여름 눈부신 바다 너라는 추억이 풍다.
라디오 무대 가요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 동안 선선하게 푸근하게 바람이 불면 한동안 걸으면서 또 그리운 사람 한번 추억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 이듬해인 1777년 6월 14일 오늘 미국 국기가 공식 제정됩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 주 대표는 빨강과 흰색의 13개 주머니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색 별을 담은 국기를 미국 국기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깃발의 가로, 세로 길이나 별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국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별과 줄무늬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1818년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하고 별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 7월 4일 하와이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현재 미국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1982년 6월 14일 오늘
We faced them squarely and we were determined to overcome. We have ceased to be a nation.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놓고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에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 개전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립니다. 포클랜드는 동서 포클랜드 두 개 섬과 2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1833년부터 149년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국에서 약 480km 떨어진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도 계승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어 1982년 4월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포클랜드 섬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영국의 대처 총리가 포클랜드 같은 작은 섬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대처 총리는 즉각 반격에 나섰고 전세는 영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개전 74일 만인 1982년 오늘 항복을 선언합니다. 영국은 이 전쟁으로 4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아르헨티나는 6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마가릿 대처 총리는 이 전쟁을 계기로 강력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원산 인근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1분부터 4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서 마양도 방향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6일과 5월 9일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KN-01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KN-01 단거리 미사일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북한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평양 북방서 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 기간에 현재 개발 시험 중인 300mm 방사포를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유럽과 일부 발틱 국가들의 중화기와 군사용 중장비들의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화기와 중장비 배치를 검토 중인 나라들은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인 이들의 중화기들이 배치되는 것은 과거 냉전 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이 동유럽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방어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기밀폭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유출한 미 국가안보국의 기밀문서들을 해독했다고 영국의 유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선데이타임스는 오늘 러시아 정부가 스노든이 빼돌린 100만 건 이상의 기밀문서들을 해독한 뒤 영국 정보요원들에게 현지에서 철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선데이타임스는 기밀정보들이 해독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던 정보요원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벌여온 활동은 중단되고 요원들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이른바 50일 전쟁에 관한 유엔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를 비난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번 주 50일 전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유엔의 보고서는 시간 낭비이자 이스라엘을 근거 없이 질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50일 전쟁에 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마스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뒤 자기 동족을 인간 방패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같은 내용의 이스라엘 보고서가 무가치하다며 평가절하했었습니다. 한편 당시 전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2,200여 명이 숨졌으며 이스라엘에서는 73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라크 북부 바이지 부근 연쇄 자살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여기에 여러 국적의 조직원들이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SIL은 오늘 전날 공격에 독일, 영국,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출신 조직원 4명이 동시에 순교했다면서 공격에 쓰인 검은색 차량 옆에 이들이 나란히 선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앞서 어제 알하자즈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 시아파 민병대원 등 14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라크군과 민병대는 최대 정유도시이자 바그다드와 모수를 잇는 요충지 바이지를 두고 ISIL과 수개월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대형병원이 결국 부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서울 삼성병원은 오늘 응급실 진료와 입원을 전면 제한하고 수술도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